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지난주는 종교개혁주일이었고요. 그 전주에 13절에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9장 13절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찬송, 송영이었다, 닥솔로지였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들어와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해요. 즉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과 당연히 감사를 드리고 송영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14절부터는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라면 사랑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 글을 정말 잘 쓰는 분이신데 그냥 많은 대조를 이런 컨트라스트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를 정말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많은 표현 중에 이 문구를, 이 문장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꽃 이름 있죠. 다 같이 시작. 한글로 세 글자. 여러분 물망초가 공식적인 꽃 이름일까요? 아니면 붙여진 별명일까요? 자, 1번은 공식적인 꽃 이름이다. 2번은 별명이다. 다 같이 손가락으로 표시 시작. 몰라요? 몰라는 3번에 없어요. 이게요,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공식적인 물망초가. 그래서 forget me not 이라고 영어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망초, 오늘 제 꽃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나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물망초 얘기했죠? 그러면 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큰 전제가 하나 있어요.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대전제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것도 그냥 찔끔찔끔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 이 사랑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언가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려면 엄청나게 작은 것을 이야기하면 조금 대조가 되겠죠. 이사야가 글을 잘 썼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의심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14절에서 정말 정말 잘 이야기를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14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가 아니라 우리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라고 된 거예요. 이사야가 나는 구속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평하는 거잖아요.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 단어가 모두가 다 낙심하는 이야기잖아요. 엄마가 나 버렸어. 이 말은 낙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엄마가 나 잊어버리고 나 차 안에 있는데 이 더운 날 120도가 되는 날 나를 차 안에 두고 혼자 들어가서 쇼핑하느라고 나를 잊어버렸어. 이러면 이게 마음으로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forsaken이라고 하는 말은 외적으로 버림당했던 낙심을 이야기하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적으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두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도왔고 앞으로도 도와줄 거야. 그 말뿐만 아니라 너희들 죄 지면 안 되지. 우상 섬기면 안 되지. 우상 섬기면 내가 맴매할 거야. 이런 워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투덜투덜대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조금만 당하면 하나님이 나 잊어버렸는가 벼. 그리고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있기는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 지난주에 딜콘을 가기 전에 저희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겼잖아요. 타이어는 이제 뭐 빨리 갈아야 된다고 바람을 넣어도 계속 바람은 새고, 아, 그러니까 타이어 네 짝을 다 갈아야 되죠. 네 짝만 갈고선 네 짝 갈고 집에 왔더니 집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장로님 제 집에 워러히러가 또 터졌어요. 3년 반 만에 워러히러가 또 터져가지고 지금 저희는 오늘 아침에 제가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아, 그런데다가 딜콘에서는 먹을 것 없다고 그냥 도와달라고 그런 편지가 오기도 하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가 벼. 그러고서 제가 투덜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말도 안 되게 생각지도 못했기에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내가 투자를 했더니 투자해서 새로 시작을 했더니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수십만 달러가 그냥 날아갈 때가 있고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여호와 주라고 호칭을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대드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완전히 컨트라스트 대조적으로 뭐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볼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 엄마가 자기 배에서 태어나오고 자기 젖을 먹고 있는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리느냐. 젖먹는 아기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말도 안 되죠. 누가 버려요? 아, 요새 세상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젖을 먹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젖 먹이고 있는 이 갓난아기를 누가 버립니까? 누가 잊어버립니까? 내 배는 고파도 자식에게는 젖을 물리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15절 중간쯤 보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깜빡했을지라도 이 뜻이잖아요. 깜빡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앞에 자막을 잘 해놨는데요. 그러나가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요.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어머니는 잠깐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의 사랑은 식을 수 있고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결단코 변하지 않겠다. 내가 까먹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고 하는 말과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혹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요한 칼빈이 기가 막히게 주석을 해놨어요. 조금 길지만 일단 읽을게요. 요한 칼빈의 주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어디 갔어요? 끊임없이 돌보시는 상상도 못할 돌보심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비록 우리가 크고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충분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무 길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제 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그러면 지쳐요. 돈고생을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돈 고생을 해보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컬렉션 에이전시한테서 전화 옵니다.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할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막 손발이 덜덜덜덜덜 떨리기도 합니다. 한두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럼 나중에는 지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지쳤어요. 이제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저앉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각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충분히 남는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환난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이십니다. 남음이 있는 능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장사하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특별히 수입품을 취급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분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조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주권을 받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뉴스를 들어보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체포된다는 이야기가 솔찬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방법은 몰라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다가 새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새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쓰고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썼다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긴다니까요. 새긴다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요 에스겔 선지자도 씁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들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 위에 새겨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 표준세번 번역은 새겨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썼다가 지우는 게 아니라 판다는 거예요. 그냥 또 쉽게 이야기하면 태투하는 거예요. 안 지워지게. 여러분 눈썹 태투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태투한다는 거예요. 안 지워지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손에 새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중간 부분이죠. 아, 16절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기신대요. 그런데 성벽이 내 앞에 있다. 그 성벽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성벽 안에 있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이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손으로 쓰면서 노희자, 이초로, 한명이 이렇게 다 쓰세요. 안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벽 안에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두신대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눈앞에 두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17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책 혹시 여러분 피고 계십니까? 여기에 표시를 하나 하셔야 돼요. 아 이사야가 너무 멋있어요.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표시 뭐 체크마크를 하든 선을 짰거든 그 다음에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게 대조가 되는 거거든요. 너희 자녀들은 빨리 걸어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을 헐려고 했던 자들,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자들은 다 너를 떠나가게 될 거야.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던 자들은 다 떠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빨리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치면 빨리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잖아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약속을 뭐라고 해주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재건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성경에는 재건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재건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내게로 오느니라 모여서 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사방팔방을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태가 물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텅텅 비었고 황폐했고 공격을 받아서 성벽은 무너져 있고 전 난장판이잖아요. 성전까지 허물어졌으니까 난장판으로 되어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너 일어서서 사방을 좀 봐봐.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시온이에요. 너를 한번 이렇게 봐봐.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너에게로 올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서 이르노라라고 하는 말은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declare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해서 이야기한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지친 모습으로 패잔병의 모습으로 질질 끌려오고 옷이 다 찢겨진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장식처럼 몸에 다 차고 그리고 띠를 띠는데 신부처럼 띠를 띠고 올 거야. 그 말은 멋있게 신나게 행복하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들 가끔씩 하죠. 결혼식 날이 여자로서 인생에서 가장 예쁜 날이라고. 그래서 하얀, 아니요 집사님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오늘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신랑이고 백성들이 신부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멀리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아유 가면은 또 성전 지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그냥 종살이 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러고 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비록 가서 농사를 해야 되고 허물은 집을 세워야 되고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간다. 기쁜 마음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들이 재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장식하고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요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진정한 존엄성은 성령의 은사와 점진적인 신앙과 경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페르시아 즉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가라라고 허락해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고레스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교회의 진정한 존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귀하고 존경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이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존귀하게 존경받는 가정이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가정을 존귀하게 세워주고 경건하게 세워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는 왜냐하면 너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게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삼켰던 자들은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아주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땅이 좁은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왔어. 수많은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바벨론으로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오고 원근 각지에서 오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이 성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아, 쓸데없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 성이 그러겠느냐고요. 아이고 감사하다. 김신애도 오고 최신애도 오고 라스코프스키, 미스터 라스코프스키 패밀리도 오게 되고 다 오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재건하실 때에는 그 다음 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흥하겠다. 내가 부흥시키겠다. 부흥케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지금 표현을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들 다 뺏겼잖아요. 다 잡혀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그룹들이 쫙 와가지고 어머니 나왔어요.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이러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안 나왔거든요. 누구세요? 아, 나예요. 나. 근데 전혀 모르겠는 지금 그런 상황이 2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20절에 앞에 표현되어져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 이것도 빼먹어가지고 많이 아쉬워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게다가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을 삼키던 자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다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너희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말을 할 거야. 아니 예루살렘을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 잡혀가고 죽고 없어졌던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와서 나한테 말을 한다고 뭐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속인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만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 저희 이모가, 이모부가 돌아가셨을 때구나. 이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이모가, 아유, 불쌍하다.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자기 친딸이잖아요. 예? 친딸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희 할머니가 욕을 좀 잘하시거든요. 지금은 방송 중이니까 내가 욕은 안 붙일게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만 하세요. 야, 이 누나 아들이 셋씩이나 있는데 네가 뭐가 불쌍하냐. 아들이 셋씩이나 있는데. 그 말을 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자식이 셋씩이나 있는데 무엇이 불쌍하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녀가 돌아온 거예요. 뭐가 불쌍합니까? 일어나면 되잖아요. 부흥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게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원수들은 돌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너를 어머니라고 여기고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 귀에다 대고 하는 거지만 아무튼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가 너무 좁네요. 예루살렘이 너무 좁네요. 좀 넓힙시다. 땅을 좀 지경을 넓힙시다. 확장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즉 시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1절에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시온이 하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나는 낳은 적이 없는데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혀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유리하였는데 이들을 도대체 누가 양육했느냐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들은 어디서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썼을까요?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부흥하게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낙담하세요? 근데 왜 주저앉고 계세요? 일어나시면 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가 당했을 때에 아이고 그러면서 땅바닥을 치고 통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라고 호소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교회 위에 성령의 손악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손악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였을 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 감사가 내 생활 속에서 나의 말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선포되어지고 알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